노동신문 속 세계이야기 세계소식 톡톡. 아시아투데이 허국은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5월이 거의 끝나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북한도 최근에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여름이 다 된 것 같고 이제 계절도 바뀌고 하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또 북한 비핵화에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게 보이지가 않네요.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여기에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던 2018년, 작년이 벌써 그립습니다.
네, 저도 정말 희망에 부풀었던 2018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나요?
네, 먼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금, WFP 등 국제기구에 공여금을 줘서 이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이 국제기구 간의 협의가 이번 주 중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남북 간에 요즘 대화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이제 북한의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자력갱생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자력갱생은 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뭐 만들어내겠다 이런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은 전에도 조금씩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도 우리 정부가 식량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7일 북남 관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 교류에 대해서 떠들어대며 마치도 남북 선언 이행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북남 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 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나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마치도 선언 이행을 위한 것인 듯이 행세하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이 그래서 남조선 당국이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떠들고 있다라면서 남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북한에 두 개의 선전 매체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외용 선전 매체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요. 뭐 우리 민족끼리나 조선이 오늘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볼 때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표시한 게 아니라 대외용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래도 김정은이나 이 지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들 대외용 매체들의 주장이 결국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란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재개 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당장 하긴 어려운 것들이죠.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포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이달 초에는 두 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번도 주변국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면서 사태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네.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분명히 유엔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북한이 27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볼턴 보좌관을 비난했는데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나 이 주요 인물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북한의 이 비난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재밌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말했는데요?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 확실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핵화 협상하는 상대국의 외교 안보 최고위급 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대단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말을 막 쏟아내도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은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핵으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보좌관들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어쨌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히 남한 언론에선 볼튼 보좌관이 강경 발언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 눌렀다. 둘이 엇박자를 낸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좀 틀린 분석입니다. 최근 약간 안타까운 점인데요. 일부 남한 언론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좀 있는데요. 볼턴 보좌관 뭐 옛날부터 북한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고 남한마저 이 볼턴을 북한처럼 나쁜 사람, 거래를 파탄낸 사람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볼턴에게 물으려는 언론 참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많은데요.
네, 이제 허 기자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볼턴 보좌관이면 이제 외교 안보 최고위급 인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북한 주민이었잖아요. 한때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북한 주민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저게 뭐가 원색적이지?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루에도 밥 먹듯 들었고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선 저희 같은 탈북자들을 지구 한끝까지 따라가서 갈탕치워 죽이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원색적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북한이 비핵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의지를 보였으면 볼턴 보좌관도 뭐 네. 잘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말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물인데요. 만약 볼턴 보좌관이 자기 뜻과 정말 맞지 않았으면 가만 뒀겠습니까? 진작에 잘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 장관 중에서 트럼프와 견해가 맞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은 볼턴과 트럼프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볼턴이 악역을 맡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에서 미국 욕은 좀 해도 트럼프 욕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착한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달래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북한이 가끔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꼭 기억해야 할 게 트럼프가 마냥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는 아닙니다. 2020년에 재선이 된 다음에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트럼프가 북한에 좋은 말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 이야기 초반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세계 소식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 로동신문을 통해 본 세계 소식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일 최근자 그러니까 이번 주 노동신문 세계 소식 쭉 봤는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식상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러시아 미국 비난하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점점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아무튼 미국이 국제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기사만 이렇게 실렸습니다. 철저한 반미신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신문 내용보단 다른 세계 소식에 더 집중했는데 지난주에 미국이 중국의 기업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말자고 했고 화웨이는 여기 맞서고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에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에서 화웨이는 참여를 잠정 제한당했습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쓰는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SD협회라는 곳에서도 화웨이가 제명당했는데요. SD협회가 어떤 곳이냐면 SD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SD카드는 스마트폰이나 이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휴대용 저장 장치인데 SD카드 그리고 와이파이 모두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합니다.
제명을 당하면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고 하웨이 스마트폰이 세계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해외 연구기관들은 하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만 작년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던데요.
네, 화웨이는 그런데 이 회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활동할 권리가 있고 이 제한이나 잠정 중단 퇴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 기술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화웨이 뜻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 같습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화웨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또다시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자신들이 미국보다 기술력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또 5세대 통신 분야에서 화웨이 기술력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5세대 통신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로 가도 화웨이가 특별히 성능이 뛰어난 부품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를 보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AP 그리고 주요 부품인 램 이쪽은 삼성이나 한국의 SK하이닉스 이쪽이 더 잘 나가고요. 스크린, 액정 이것도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그 외에도 나머지 부품들 화웨이나 그리고 중국 전체를 봐도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랑 가깝더라고요. 아주 친근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하웨이는 시진핑 주석이 뒤서 밀어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결정적으로 하웨이는 이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듯이 중국 군 간부와 중국 정부와 끈끈하게 유착이 되었고 성장한 기업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빼어난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들킨 적도 실제로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나쁜 나라 미국이라서 불쌍한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까 트럼프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 같아서 소개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5일부터 무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도 치고 도쿄에서 스모 경기도 보고 아베와 부부 동반으로 밥도 먹고 최근에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도 만나고 해상 자위대 기지도 방문하고 물론 정상회담도 하고 참 긴 일정을 소화합니다.
트럼프는 남한에는 최근에 오지 않았고 일본이랑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이 미일 동맹이 한일 동맹보다 요즘 더 우선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선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맨날 우리 민족끼리 하자. 미국, 일본 다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게 북한의 슬로건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하다는 동생, 이 동생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 외교관인데요.
네.
이 사람으로부터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다음에 유출해서 남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검색어까지 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는데 유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으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중에 청와대는 이 기밀 누출이라고 비난했고요. 기밀을 누출한 외교관은 지금 이제 중징계 처분을 당할 예정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나라의 최고 수령이 통화를 하면 그 1호 통화라고 합니다.
네.
그 통화를 교환수가 엿들어도 총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검색어를 보면서 와 이거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을까 막 무시무시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기밀을 유출한 것은 정확한 잘못이고
네.
또 딱히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을 들춰낸 것은 나라 이미지도 안 좋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한 부분 공개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베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해달라는 요청을 두세 차례 했다 이렇게 말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사실로 보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한국을 오기는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을 오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 간의 대화도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핵 협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재 문제 이야기하려고 해도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이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남한에게는 딱히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론도 북한에는 현재로선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에서 한미 정상회 통화 내역 유출한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소속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쩌면 북한에서도 꽤 유명한 정당일 것입니다.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최근 노동신문 보면 다른 나라 세계 소식보다 이 자유한국당 비판 기사가 더 많습니다. 이 정당 쉽게 표현하면 북한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남한의 보수 정당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이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막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보수 정당이라고 해도 뭐 새누리당이 예,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저건 무슨 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 때 유지했던 당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 때 총리를 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죠.
아, 네.
네, 노동신문은 최근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하는 글이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에 함께했다 이 점을 신속하게 알리면서 참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남한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뭔가 청원글을 올려서 20만 명 이상이 한 가지 주제에 청원을 하면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역대 최다 청원은 이미 180만 명을 넘은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민청원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곳인데 점점 정치 싸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인데 청원글에 좀 글 올린다고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법보다는 여론을 앞세운 인민재판이 펼쳐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자기 의사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데 북한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신속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신속가에 글을 올리면 간부들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대한민국은 실제로 제가 불만이 있어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자 내용을 보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문제가 있긴 하네요. 사실은 이걸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인데 나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재미난 게 또 있는데요.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의 글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한국당을 외부로부터 이식된 파쇼 독재의 썩은 즙을 걸탐스럽게 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공식 문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추구한다고 쳐도 이 독재라는 말 이게 북한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북한이야말로 뭐 독재자 김일성 그리고 또 독재자 김정일 그들의 후손이자 현재의 독재자인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자유한국당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북한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 독재라는 말 니네가 쓰긴 좀 그렇다 좀 네. 말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희망이 보이거나 혹은 세계 소식 중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모든 것은 이 주기가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면 나중엔 반등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 왔는데 더위만 오지 말고 좋은 소식 함께 오길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도 이 문장이 딱 꽂히는 게 독재라는 말은 북한이 할 말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 저도 공감을 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북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룩개가 까치를 흉본다. 네, 그러니까 독재 사회에서 누구를 독재자라고 욕을 하는 것은 참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독재자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빨리 하루빨리 이제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게끔 비핵화를 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 독재자라는 말이 끝장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